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식구 여러분,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별의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이입니다.
네, 두 분 우리 함께 오늘 누가복음 11장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주기도문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배워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별이 자매님, 누가복음 11장 1절을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네,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바로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진 순간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라는 것이군요.
네, 진짜 기도는 전염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라고 말하는데, 우리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바로 배워주셨어요.
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보다 더 간결하고 핵심만 남아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네,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가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네,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과 상황과 필요들을 돌보실 책임이 있는 존재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고 행동하시라고 부르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하셨다. 인데요. 여기서 너희들과 나는 동일한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형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 원수, 하나님과 단절된 자,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아버지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별이 자매님이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것은 수동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열방의 땅끝까지 드러나야 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거룩하십니다라는 찬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보좌 위로 들려 올라갔을 때 24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만방의 백성들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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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 속해서 세상에서 지지복구 복구 있는 이런 상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형제로 아버지의 자녀로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미하는 보좌 앞에서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배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자리가 우리에게 걸맞은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하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오다라는 뜻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통치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와다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영광스러움과 권위와 능력을 알 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이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 깨어진 나라에 샬롬이 없는 이 상황에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이 상황에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합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워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오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해석이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을 살기 위한 충분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구약에서 만나가 광야에 내렸던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고 내일 먹을 것까지 구하면 그것은 썩어 없어지고 냄새 나서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욕심부려 더 거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은 이렇게 먹을 게 있는데 내일은 내가 못 먹고 살지? 라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한 바구니 더 거두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일도 신실하게 만나를 베푸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오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내일도 밥상을 차려줄 걸 아니까 막 거지같이 먹지 않잖아요. 오늘 먹을 식탁에서 오늘 먹을 것을 먹고 내일은 내일 엄마가 또 다른 밥상을 차려줄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잉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존된 관계 안에서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기도인 것이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우리라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연결되어서 내가 이웃으로 여겨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하나님께서 더 확장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웃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녀들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빚, 빚을 지다 할 때 그 빚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 지은 자들을 탕감합니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매우 관계적인 기도입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누군가를 탕감해 줄 수 없잖아요.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인지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게 느껴졌어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할 때 그 우리의 범주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범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인간을 우리가 아버지와 제가 용서했던 것처럼 이들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물론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하셨죠.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선포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또다시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점점 땅끝까지 이어져서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성전에서 우리가 드린 제사를 받으셨구나. 라는 메아리를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일상에 학교에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이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에게 입술로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용서해야겠죠. 우리의 용서가 탕감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을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뱀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요.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내밀어주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겠죠.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기억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시험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는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지요. 아버지가 가장 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배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기도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해왔어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의 보좌와 2000년 동안 살아온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모든 증인들과 함께 합창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온 인류의 주님을 사랑하던 모든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예배 마칠 때 얼른 마치고 밥 먹어야 되는데 하면 생각하면서 따라라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 이후에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요청을 했는지 별이 자매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친구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네, 당시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환대의 문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가장 귀한 소를 잡고 좋은 것으로 그들을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고대 근동의 광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사람을 친구로 여겨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고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한밤중에 찾아와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 간절한 친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요구대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청함이 구하는 것의 핵심이네요.
네, 이 간절한 간청. 이것이 번역하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단순히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간절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기도는 공손하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체면을 무릅쓰고 간청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는군요.
네, 사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자리,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체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오는 용기,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간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별의 자매님, 누가복음 11장 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명령형입니다. 한 번 구했으니까 주셔야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는 상태, 진행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네,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구하는 것은 너의 필요를 드러내라는 것이고 찾는 것은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관계의 문을 문 앞에 거기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단계가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인데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여기서 마다가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으시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간절함과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끌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보다 결과를 먼저 구했는지에 대해 돌아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했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장 좋은 응답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구할 때 상황의 변화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찾고자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게 해주세요. 두드릴 때 포기하지 않게 하고 관계의 문 앞에 끝까지 머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중 식구들 그곳에서 함께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진양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평소와 똑같이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하은자매는 어떻게 지내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쩐지 해맑아 보여요.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어있었던 사도의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했을 때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게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요셉과 그리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던 마띠아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뽑혔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선택될 것 같았지만 결국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보다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던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했고, 자,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사건을 이끌어냈습니다.
혹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들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던 중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도 사람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던 절기인데,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구약의 한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방금 제가 했던 말에 답이 들어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면, 유대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한 후 약 50일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혹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정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후에 십계명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했던 말 중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시내산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말씀을 봤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하고 있나요?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과도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하고 있네요. 저도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하은자매처럼 많은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과도 같은 소리가 들렸다. 자,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책이나 글자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말씀하면 바로 성경책이 떠오르니까요.
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이 랍비가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접했어요.
아, 그러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이 글자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로 이해되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막을 울리는 물리적인 소리가 들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현상. 이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 지금 그런 일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시내산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출애굽의 사건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면 제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텐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짐을 받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50일 동안 걷고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의 사건과 연결성이 조금 보이지 않나요?
네,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사건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50일이 지난 후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이후 시내산에 도착했던 날과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자 무엇이 임했다고 하고 있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했는데 당시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네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시내산의 사건의 재현이라고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나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강림하신 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성령님이 이전에도 강림하셨던 사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바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보니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때 성령님께서 이미 강림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형체로 강림하셨다고 하고 있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요.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왜 하필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신 건가요?
그 이유는 혹시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사건 없나요?
글쎄요. 당장 기억나는 건 없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비가 그친 후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새를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 내보냈던 새가 뭐였을까요?
비둘기였어요. 이때 비둘기가 나왔었네요.
네, 그렇죠. 노아가 그렇게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첫 번째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임했던 성령님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 죄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고 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상징들과 또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자,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나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는 건 다른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쉽게 말해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언어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약의 한 사건과 지금에 일어난 일과 이 연관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로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구약의 한 사건이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 같나요?
혹시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죠. 이렇게 언어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리와 무리가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또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패자로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나누어지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언어가 나누어지고 경쟁이 생기고 또 흩어지게 되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건이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의 그 단절과 저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끝나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성령 강림 사건이 단순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었었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종종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면 능력을 받고 방언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만을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면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 또 죄로 인해 찾아온 저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날의 상처, 또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겪게 되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그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기도예요.
그러고 보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정말 그렇네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도가 있었네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나와요. 뭐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사도행전 곳곳에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요.
네,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와 상처 그리고 아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은과 금이 없어도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과거의 죄와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단순히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이나 놀라운 변화 같은 것만 먼저 떠올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상처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은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또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다음 주부터 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에 있어요. 여러 깨어졌던 것들, 끊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회복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 회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횡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주간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를